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시겠는데 오늘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부터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매기 성경강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제 6절 말씀을 나눌 때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참이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만큼 상처가 되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마땅히 영접하고 마땅히 환영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 대답이 옳다. 하지만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너를 알게 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거든요. 이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스가랴서는 그러한 내용 속에서 초림 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재림 때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귀한 말씀을 썼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좀 더 이제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초림 때 몰랐지만 재림 때에는 뚜렷하게 알게 될 겁니다. 초림 때 우리 주님은 구속을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 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완성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심판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철저하게 그런 것이죠. 자, 이제 7절로 가볼게요.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리우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매를 맞으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이 구절이 자기에게 적용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 적용된다. 우리는 이 놀라운 성경 구절의 의미를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 구절과 이 13장 7절이 연결된다. 연관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짝된 자다. 여러분, 이 구절은 동반자다, 나와 같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인정하신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귀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보면 나의 짝된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구약적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양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핍박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난들이 또 얼마나 많은 그 힘듦들이 일어났더랬습니까? 보십시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구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 구절이 누구를 가리치는지 알게 되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대로 적용시키셨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이 바로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놀랍게 적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몰라봤다고요. 그리고 뭐 핍박하고 더 나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렇게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옳게 올바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전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은 그 예언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미래를 계획하고 또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한다면 이 구절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초림에 관련된 이 예언에서 주 예수님이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스가랴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밝히셨다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스가랴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에 해당된 거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사람들은 이 상처가 어찌민가요? 이거 손에 이 옆구리에 이 창 이건 뭔가요?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유대 족속을 위해서는 이것은 대속일이 대속죄일이 될 것임이 분명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것은 미래에 나타날 그러한 사건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3장 끝에 나오는 두 절은 대환란 기간을 말한다고 봅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의 남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3분지 1은 거의 남는다 또 멸절한다. 그리고 또 보시면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라고 물을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 자들이 바로 이 3분지 1이 남는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인구의 3분의 2가 멸절당하는 끔찍한 대환란 기간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13장 9절 마지막 절 볼까요?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것은 놀라운 진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어서며 그리스도께 충성할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인치셨기 때문에 대환란을 무사히 넘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사실을 보시면 또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4장에 그들이 다시 등장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14장 1절 3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참 놀라운 진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었으며 그리스도께 충성한 자들이 주께서 그들 가운데 인을 치셔서 이렇게 깨닫고 알게 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신데, 자, 우리가 찬양 전에 13장까지를 보았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14장의 주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장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장에서 이 스가랴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14장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곧 두 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전반부는 1절에서 그러니까 1장에서 8장까지고 또 후반부는 9장에서 14장까지 이렇게 예언적 경고를 다루고 있는데, 이 14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참 귀한 의미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14장에서는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두 번째 대목의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두 번째 예언적 경고가 나오는데, 이 14장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되어서 해석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있는 사실은 스가랴서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설계도를 이렇게 보면서도 그 설계도가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깨닫게 되어 있고 뭐 모든 것 다 되어 있으면 보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제품은 설명서가 그냥 부족해가지고 언니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지 몰라도 설명서가 부족하니까 그것이 뭐를 의미하는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스가랴서 14장은 그러한 설명들이 너무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가가 참으로 선명하다 하는 것이죠. 맨 먼저 이 14장에서는 10가지 이상이 나오고, 그 뒤로 역사적 막간이 나오며 마지막에 가서는 예언적 경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특정 기간에 이스라엘로부터 출발해서 그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실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까지를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루었단 말이죠. 이 모든 사실들은 메시아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왠지 아세요? 그때 그들이 대환란 기간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어느 면에서는 절정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가랴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왕국의 건설에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이 각각의 주요 부분들에서 스가랴는 당시 백성들을 격려하며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예언적 프로그램을 설명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본장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밝혀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언은 아니었지만 현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왕국이 시작되는 말세를 의미하는 거죠. 많은 주석가들, 특히 고등 비평학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인 예언으로 보지 않고 현 시대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엉뚱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고등 비평가인 로웨나 티베트는 본장은 모든 역사적 설명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좀 질문을 던져봐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이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전적으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예언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예언적이므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족할 만한 본장의 해석은 문자적 해석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석이라도 문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나 예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앞뒤 문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문자를 해석하고 문맥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정황을 해석하는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근거 속에서 어떠한 문화권 속에서 어떠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나 맥락에 비추어서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고 예언을 바라보아야지 너무 주관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글을 쓸 때도 내가 주장하는 바가 있지만 내가 주장하는 요 내용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러한 어떤 분석들 그리고 재해석이 쓴 다음에 그런데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뭐 이게 어떤 논리의 근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뭐 스가랴를 해석한다거나 계시록을 해석한다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뭐 엉뚱한 쪽으로 이야기하고 엉뚱한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조심하고 참으로 귀하게 해석하며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나 맥락에 맞추어서 예언을 해석하고 스가랴서를 봐야지 너무 독자적인 그런 주관을 갖고 뭐 하나님께 계시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걸 해석을 했다고 에이 그런 교회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를 나가셔야 돼요 건강한 교회 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정 구절을 가지고 근거도 없이 엉뚱한 해석을 끌어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만이 해석하는 거라고 아이 그러면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되죠. 엉뚱한 해석을 끌어내는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믿는데 그러나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문자적 해석과 영적 또는 심리적으로 해석하여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본문을 풍유적으로 만들어 사실상 그 의미를 분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그 의미를 찾아내기보다는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석들은 안 하니만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성도들이 힘들어지고 성도들이 어려운 길로 가고 참 영적 고민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지요. 여러분 풍유적인 것은 풍유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문자적인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풀 수 있다고 했으니까 영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일반 세상의 논리와 잣대 속에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14장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해나가야지 다른 엉뚱한 방법으로 해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